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압니다. 둘다뭐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지요. 이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우리 소위 그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막 수련회 가면 이런 거 해봤습니다. 서로 막발 씻어주고 하는 그 세족식 이런 거 해봤습니다. 그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세족식을 하면 그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킨 대로 발을 씻겨주니까 편하겠다 싶은데 항상 자매들은 먼저 발을 미리 씻고 오더라고. 예. 아, 그런 놀라운 부지런함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자매들은 발을 씻겨준 그 물도 깨끗해요. 예. 남자 형제들은 반면에 그막 양말 보풀 같은 거 둥둥 뜨고 하는데 예. 아,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씻긴 겁니다. 그죠? 이두 사건 사실상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그죠? 뭐 하나는 2장에 있고 하나는 13장. 시기도 다르지요. 아주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와 그 예수님 죽기 전인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는 잔치집에 와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흥겨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이 있어야 좀 흥겹고 긴장도 풀리고 하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이 술을 채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얼핏 보면 아주 사사로울 수 있는 일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반칙이지요. 그죠? 반칙. 예컨대 요즘 그 손흥민 선수 얼마나 축구 잘합니까? 어제도 막골 넣고 하는데 이 선수가 이먼길 마다않고 국가대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모습 참 고맙기도 하고요. 뭐 자기로서도 또 영광된 일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휴식기에 뭐 여름 휴식기에 뭐 자원봉사한다고 막 어린이 축구교실 이런 거 봉사하러 다니면서 어린이들과 공차면서 최선을 다하면요. 반칙입니다. 예, 어린이들하고 차면서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들도 아이들과 놀 때는 적당한 비율로 맞춰줍니다. 이겨줬다가 또 너무 이겨주면은 재미없어 하니까 져줬다가. 예수님 반칙 쓴것 같은 장면이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뒤에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죽기 전 하루 전이지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발 씻기는 일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회에는 그 법뿐만이 아니라 이 법도 예절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버스를 탔는데 앉을 곳이 없는데 이 젊은이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 있다. 그 젊은이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사법적 의미에서 경범죄라든지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 기본적인 법도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그런 법도가 있고 예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국제사회에 있는 경로 사상일 겁니다. 저의 참 미국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참 좋아합니다.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제 미국 처음 갔을 때 보스턴 처음 갔을 때는 애가 아직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걸릴 수만 없었어요. 우리가 막 안아주고, 뭐 걸렸다가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제 시내에서 그 보스턴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요, 정말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버스에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요, 자리가 없었다 아이를 안고 딱 탔는데 두세 명이 동시에 막 일어납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것 없이 두세 명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앉으라. 어떨 때는 막맨 뒤에서 불러요. 헤이 하면서 막 소리칩니다. 자기 자리 앉으라. 아,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와, 그 미국의 첫인상. 남이 버스 탈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뭐 영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애가 커가지고 왔으니까. 제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참그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아이, 그 한국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보스턴 시내에서는 버스 타면 뭐 동시에 막 일어나고 가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규례예요. 사법적 의미가 아니에요. 경로 사상, 아니면은 어린이를 배려하는 사상, 약자에 대한 배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공경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맡기는 것은 안될 일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설날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부모에게 세배 받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나는 부모한테 세배 받을 수 있다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가 내한테 세배 하겠다고 하면 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식 없지요? 베드로가 그 심정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부모한테 어떻게 세배를 받아, 자식이. 아니, 우리 부모가 뭐, 장난 삼아 세배를 하겠다 해도. 베드로가 그러지요. 절대 예수님 내발못 씻긴다고. 그 종들이 하는 일인데. 똑같은 일인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발을 맡기는 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뭐 장난스레 내가 이번에 네한테 평생 세배 받았으니까 내가 이번 설에는 세배한다 해도 그 받을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내한테 세배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두 가지 보면 아주 지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인데요. 뭐 하나는 신나는 잔치집에 지금 술이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난 일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 분위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그 최후의 만찬의 날에 아주 그 특별한 날, 그 특별한 분위기에서 일어난 세족식입니다. 기민한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두 사건의 이 유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단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이 상관이라는 단어지요. 2장 4절에서 어머니가 와인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13장 8절에서요, 베드로가 절대로 선생님이 내발 씻으면 안 된다라고 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요, 관계 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 너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2장과 13장은 모두 인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들으면 정말 정떨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 말이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아예 관계를 부정하는 말 아닙니까? 아이가 밖에서 막 노는 건 좋지만 너무 늦게 들어와서 막 한소리 했습니다. 야, 일찍 다녀라. 말합니다. 아빠 무슨 상관인데. 정말 그 마음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상관인데 이 말. 제그 교사 예배 때 예를 들었어요. 그 교사 예배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정 떨어진다고, 뭐 만약에 옆에 있는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사 언제 가시냐고, 집사님이 그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 정 떨어지지 않겠냐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아, 목사님 이거 예화인데도 진짜 정 떨어진다고. 정말 그정 떨어지는 말이 이게 무슨 상관인데,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사님께 여쭤봐가지고, 아, 집사님 어디로 뭐 이사 가신다면서 하는데, 아유, 목사님 무슨 상관인데요? 아, 정말, 아, 저 같은 좀 이런 못된 목사는 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독을 품을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내가 뭐든 상관하나 보자. 니한텐 상관 안 한다. 관심 가도 저는 일부러 딱 끊어버립니다. 못돼 먹어서 그렇지, 그죠? 마음이. 아무튼 이런 말은 웬만해서는 쓰면 안 돼요. 니가 무슨 상관인데. 관계를 끊을 때 말고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관계 끊을 때이 말을 쓰잖아요. 친구하고 좀 관계를 멀어지게 해야겠다 할 때는 네가 무슨 상관인데 상관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놀랍지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절을 사실 우리가 편하게 쓰는 평상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이말 아닙니까? 여자여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말 언제 쓴다 했어요? 누구와 관계 끊고 싶을 때, 친구와 절교하고 싶을 때. 예수님 이말왜 쓰셨습니까? 지금 관계를 끊고자 하신 거거든요. 관계 끊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요? 모자로서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끊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 정립을 다시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이 30살 때까지 묻혀진 이 사적인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죠? 아직 마리아는 혼란해합니다. 분명 이 아들이 특별한 존재인 건 마리아는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과 동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성령을 통해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믿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어머니에게 뭐가 있습니까? 한 30년 키웠잖아요. 키운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사춘기 때부터 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뭐 밥해 먹이고 다 했는데 30년 동안 그 키운 정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 모두가 전환됩니까? 마리아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꼭 이랬거든요. 어릴 때 밥하다가 뭐 일어나면 아직 제막 이불 속에 뒹굴고 있는데, 성현아 옆에 정식이 집에 가가지고 고춧가루 좀 얻어온나. 우리 집 108호고 정식이 105였거든요. 아침에 가갖고 정식이 엄마한테 가갖고 고춧가루 달라는데 한번 뭐 알아서 받아주고 합니다. 엄마 시키니까. 마리아도 바로 그 심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지금 마리아가 바로 반사신경처럼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 떨어졌던 네가 아들이니까 빨리 사오든지 어디서 얻어오든지 지금 엄마는 지금 주방 일로 바빠 죽겠다 이말 아닙니까? 아주 습관처럼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식이 집에 안 가고 뭐랍니까? 엄마, 엄마 무슨 상관인데요? 이 말 하는 겁니다. 이제 관계를 끊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관계 선을 그으셨어요. 나를 이제 당신의 아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지요. 30년을 키워봤으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 알잖아요. 네가 지금 예의 없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5절에 보니까 곧바로 깨닫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귀하지요.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기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만 하겠습니까? 이 기적에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관계 정립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서 얻어오거나 사올 줄 알았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 관계 정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남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기적을 통해서 그 어미의 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이 마리아의 관계가 정립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죄인과 구원자 되심. 바로 그 관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는 여전히 상관 있어요. 이제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전에는 모자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서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제는 한 성도로서 한 신자로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 보면요. 육신의 아들로서는 거부했던 행동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요구. 잔치집에 술 떨어진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처음 기적입니다. 물로 와인을 만드신 것. 놀랍지요.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요.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묵자고 묵고 취해가지고 즐겁자고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 좋게 하려고 너희들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의 잔치 사람의 기쁨에 필요한 와인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역설입니다. 당시 신의 관념을요 철저히 다 깨버립니다. 당시 모든 신 그 근동의 모든 신들이 다 그랬어요. 이 사실 이 기독교만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이요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종교관이었습니다. 뭐 종교가 달라도 다 그 기본 정신이 사람이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사람이 뭔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막 신 앞에 가져나가고 사람이 뭔가 신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근본을 엎으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자마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 그럼 사실 이제 13장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해 못한 건 뭡니까? 아니 뭐 설날인데 우리 부모가 내한테 세배하려고 하네. 아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난 막 죽어도 깨어도 절대도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해 못한 건 뭐예요? 바로 그 관계를 스승과 제자 관계로 정립했기 때문이죠. 마리아와 똑같은 오류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길 수 없나이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그 신을 자기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근동의 자기 이웃 다른 신들의 다른 종교의 근본 정신을 베드로도 공유하고 있었지요. 만약에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은 내가 섬겨야 할 존재이다. 예수님의 태도는 사실 베드로에게도 변한 게 없어요. 이 2장의 상황과도. 상황만 다른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는 사실이. 종이나 하는 그 발을요. 하나님이 씻겨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와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깨끗함을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겁니다. 2장과 13장의 사건은 배경과 맥락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태도는 사실 변한 게 없어요. 한결같아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정은 그 다음날 사건이 일어나지요. 십자가 사건.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까지 감내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다른 종교의 구원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요소는 있습니다. 진리의 파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신을 섬깁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 공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만약에 베토벤이요, 곡을 99%만 완성하고 나머지 1%는 매우 운 좋게 저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일부러 너를 위해서 두 마디 비워놨지. 네가 채워봐라. 저는 사실 그 베토벤이 만든 곡의 감동을 재현할 자신이 없어요. 베토벤이 100% 다 했으니까 그 합창 교향곡 같은 위대한 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합창 교향곡 아닙니까? 그 정말 그 곡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시작되죠. 저 때때로 그 전 주로 이제 BBC 라디오 3 그 즐겨 듣는데요. 때때로 이따금씩 그 9번 합창곡 틀어줍니다. 그럼 보통 시작할 때 그 조율하듯이 시작하거든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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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곳에서 조율하듯이 시작하죠. 이 곡이 시작된 것 같지 않잖아요. 9번을 들으면. 아, 이거 조율하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으면 영락없이 베토벤 9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토벤 했으니까요. 그만한 서곡을 만들고 그만한 대작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시작합니까? 나중에나 뭐 이렇게 웅장해지지. 처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하는 것처럼 이 바이올린 조율하는 소리 아닌가? 봐봐, 봐봐 했다가 봐봐, 봐봐 이쪽에서 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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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거기서 점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섬김을 보이신 후에요.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구절 13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천한 죄인인 사람을 섬겼다. 이제 너희도 서로 섬기라. 너희도 높은 자가 낮은 이를 섬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목사 되고 신학 공부하는 게 뭐 어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쉬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그렇게 뭐 맞아요. 뭐 막 그렇게 막 똑똑하고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요. 돈은 많아야 됩니다. 이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돈을 잘 돈은 좀 많아야 돼요. 이 신학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전공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고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지요. 똑같아요. 뭐 제가 뭐 감추지 않고 말할게요. 제가 뭐 연구에서 2년 공부하는 동안 뭐 1억 2천 넘게 썼습니다. 예, 아껴 살았는데 뭐 우리가 뭐 수입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씩 막 뭐 환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금세금세 빡빡 나가더라고. 예. 이거 혼자서 못 해냅니다. 혼자서 그 무슨 뭐 한국이 무슨 금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신학생한테 돈 쓰고 싶어요? 제가 다 맞췄잖아요. 제가 보면 참 받은 은혜가 많거든. 받은 그 감사가 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게. 여러분 사실 돈을 어디에 씁니까?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배로 갚아줄 사람한테. 여러분 재산을 투자하잖아요. 신학생한테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보통 뭐 똑똑한 뭐 MBA 학생이나 이런 사람 되면 몰라. 저는 참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참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신학 공부하러 서울 왔을 때 뭐 기숙사 들어갔어요. 대학 기숙사는 여러분 늘 아시겠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 신학교 기숙사는 어떻게 그 경쟁률을 하냐면요. 새벽기도 출석률이 높아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학기 첫 학기 살고 바로 쫓겨났습니다. 새벽기도 그거 뭐 어떻게 매일 새벽기도 그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밤늦게 자고 가면은 뭐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면 어떨 때는 그 오후 1시 수업인데 1시 수업에 지각 활동 말동할 때가 있는데 무슨 새벽기도를 제가 바로 쫓겨났습니다. 다음 학기에 이제 기숙사 쫓겨났는데 서울 집세가 여러분 그 얼마나 비쌉니까? 원룸을 얻어도 몇십만 원씩이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제 사정을 이제 전해 들으신 이 중견 기업의 회장님이 만나자는 소리도 안 하셨어요. 뭐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엮여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사건에 얽혔든 저 개인적으로는 은인입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은 분이고 마음의 빚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반드시 그럴 기회만 있으면 은혜 갚을 겁니다. 저는 원룸이라도 얻을 월세를 주시려나 했는데요. 제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거는 그분 집 주소였어요. 예, 자기 자녀들은 다 외국 나가 있으니까 그 넓은 큰 집이 막 덩그러니 있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서초동에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이제 처음 주소를 보고 뭐뭐 제가 압니까? 뭐 서초역에 내려갖고 이게 두리번거리면 찾아갔는데 아이고 서울의 큰 집들은 그 동네 다 모여있대 보니까 정말 제 생애 가장 호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좋은 집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 뭐내 방이 무슨 어디 휴양지 같더라니까 내 방이. 예. 제가 그분 집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빨래를 해본 적도 없고 청소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요? 다돼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해놓잖아요. 학교 갈때뭐 이것저것 던져놓으면 항상 그 옷가게에서 파는 옷처럼 탁 개워져서 있었어요.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일하는 분들이 방 청소 쫙 해놓고. 가끔씩 늦잠 자고 눈 뜨면요. 제 머리에 그 회장님이 쓴그 쪽지하고 30만 원 봉투 딱한 달에 한 두세 번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 같지요. 얼굴도 한번못본 사람인데. 저한테는 현실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장학금 대줬다니까요. 가족하고도 한 집에서 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난생 처음 만난 사람과 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분 집에서 살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지만 이 서울의 큰 대학 이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영국 유학 올때 그런 말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 마칠 때쯤 되면은 내가 이사로 있는 그 대학에 그 기독교 학과 있는데 그게 교수 TO 자리 하나 난다고. 아니 뭐 거기 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난다고까지만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박사과정까지 마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섬김을 받았어요. 제 은혜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이번에 말씀드릴 분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아주 뭐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 메가스터디의 김성호 사장. 그분이 쓴 이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아마 경영학과 출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6.1 약국 갑시다라는 책입니다. 그 유튜브에 이분이 기독교 TV에서 간증한 것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이들이 그 자랑하는 간증하고 다릅니다. 영국에 오기 전에 이분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 만나자 하셨어요. 제가 그 서초동에 그 메가스터디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처음 보는 저를 맞으러 나오셨어요. 돈안 되는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사장실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도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난 거 사실 그때 딱한 번뿐이에요. 영국 오기 전. 지금도 제 마음에 남는 거는요, 그때 사장실에서 받은 그 돈봉투가 아니라 그분 마음입니다. 제 베드로의 마음.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뭔데, 이거. 처음 보는 사장님이 이러시나. 오히려 말리고 싶고. 발씻기려는 예수님 말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10만 원 쓰는 것도 막못 쓰겠던데 뭔큰 돈을 이리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요 내가 섬김 받는 경험 하잖아요 내 자신이 변하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의 힘이에요 반드시 섬김 받아봐야 섬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발씻기는 섬기는 경험을 받으요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제 군대 갓 입대해 가지고 그 이등병으로 갔는데 주일 아침에 당시 그 중령이던 대대장님께서 불러가지고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당시 그 대대장님이 제등그 때를 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등병이니까 군대 생활 잘 모르잖아요. 아 원래 군대가 다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예. 아 원래 중령들이 처음 오면은 이등병 등에 때도 밀어주고 하나 보다. 제 나중에 이제 그분 결국 그 운전병이 됐거든요. 그분은 내 때로 내때 밀어주시고 나는 운전으로 섬기고 지금은 장군으로 계세요. 문성준 준장이라고. 훌륭한 분들은 실명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분은 똥별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등병 때를 밀어줄 수 있는 장군이라면요. 저는 나라 맡길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분 훌륭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장군들은 정말 병사들 종처럼 부리거든요. 14절. 예수님은 한 놈만 섬기라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만 죽도록 교회 섬기라, 집사만 죽도록 섬기라 하지 않으세요. 핵심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김은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섬김 받아본 사람만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사랑받아본 사람만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시대 신자들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중에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뭐 여전히 지금도 그 감동의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정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매력 없는 신학생을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 그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고 누렸고요. 사실 이제는 정말 그래요. 저는 제 포켓도에 돈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걸 너무 걱정하고 이러지 않아요. 허세가 아니라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 믿음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급할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주셨다 하는데요. 저 사실 까마귀보다 훨씬 좋은 거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당시에 하도 그 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뭐 60평, 70평 사는 사람들이 막 보면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 저 좁아갖고 저 어째 사나 60평, 70평이라고. 아유 막그뭐 한 식구 살기엔 좀 좁잖아요. 한 6, 70명 이래 되면 막 걱정되고 막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거 유지하려고 막.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다 공짜거든요. 공짜예요. 아유 막 빨래가 힘드니까 다돼 있던데 집에 가면 막. 섬김 받는 것만큼이나요.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집 18평밖에 안 됩니다. 발음이 좀 욕 같긴 하지만 사실 아담하고 참 그 행복합니다. 조금 좁아도요. 저는 누구 모실 기회 있으면 남한테 안 뺏깁니다. 우리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 복인 거 저는 알거든요. 남한테 안 뺏겨요. 30평짜리가 그거 모시려고 데리고 가면 제가 데리고 옵니다. 아,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10명 넘게 우리 집에 일주일에서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18평 되는데 예. 처음 보는 선교사님, 처음 만난 학생 모두 다 재워줬어요. 섬기는 것도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아니에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짝을 붙이잖아요. 짝짝이, 신발 짝짝인 게 그 신발이에요. 신발 아니니까 짝을 붙이잖아요. 사랑 아니에요. 짝사랑. 온전한 사랑은 양방향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를 섬기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저를 그 단체 카톡방에 초청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이사 대책반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 이사를 하는데 왜 남이 나를 카톡방에 초대하나? 아니 당사자인 나도 그런데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음 안 쓰고 있는데 벌써 집사님들 몇 분이서 특공대를 조직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 단체 카톡방에.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특별히 바쁘신 분들이라고 배려를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예. 제가 정중하게 몇 분 거절을 한 것은요. 짐에 비해 일손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돼서 전화와 문자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집 이사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가장으로 우리 집 이사도 책임 못 질 사람같이 보이나? 목사님이 이사한다고 피곤해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막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두 번 그 말을 들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와 이번 주 설교 삐끗하면 안 된다. 마음에 막 부담이 쌓이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예. 아니,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했던 이사가 이번이 10번째더라고요. 이번에 가장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이사 기간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이에요. 하루에 한 권씩 막 봤습니다. 최집사님이 최집사님 막 그 소리 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이사가 막 이러는데 아 제가 막 잠 못 자서 막 뾰루지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막 예 열 번 이사 중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부부 싸움 안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이거는 버리니 많이 뭐 징 쌀 때 끈을 왜 이렇게 묶니 뭐 사서 쓰지도 않을 걸 만다 이게 파가 났니 막 이사할 때마다 이거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정말 좋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 아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저쪽에서 저를 어떻게 봤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주님 제 평소보다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막 하루 커피 세 잔 마시고요. 막 카라바오 그 막 에너지 드링크 마셔가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영성에 나의 이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와 막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 제 절실히 깨달은 게 있는 게요. 아, 우리가 상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에 있구나. 내가 몇년전까지만해도이분들전혀모르고지낼때도행복하게잘살아왔고부족함이없다생각했는데이제는이분들없이행복할수없는사람이됐구나상관있는사람이됐구나여러분도마찬가지아니에요저를목회자로알기전에도행복하게잘살아오셨고건전하게건강하게또신앙교육잘받아오셨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는저와상관없는사람이아니잖아요어떻게이지경이됐습니까그리스도의보혈우리를한형제자매되게하는그보혈의능력말고설명할수있습니까우리가뭐피한방울섞인친인척관계도아니고오히려가족친척보다나을때가많아요요즘정말우리어르신들부터아이들까지이분들없이내가행복할수있을까이런생각까지듭니다친구뭐선배목사들이거의몇천명앞에서설교했다고막제이제는막부럽고이렇지않아요그래봐야그몇천명해봐야그나하고아무상관없잖아요비록많지는않지만나하고상관있는사람은여러분이거든요제가뭐여러분에게잘보이고싶어갖고뭐점수따고싶어서이런말한다생각하지마세요뭐여러분이뭐저를볼때도마찬가지겠지만여러분중에뭐제가막없는소리쥐어짜가면서잘보이고싶고뭐아첨하고싶을만큼막그렇게매력적인사람없어요예막걱정하지마세요 그렇기때문에이말은진심입니다이제는그여러분없는삶을생각하지못하겠어요너무상관있기때문입니다말씀맺겠습니다여러분사랑고백이라고모두승낙합니까아니지요여러분다들사랑고백한번씩은거절해보셨을거아니에요예앞전에도그교사예배때도말씀드려보니까다들비밀로붙이시던데예저같이미천한사람도울린적이있습니다거절해서예많진않지만사랑고백이라고우리가모든사랑을다받아주진않아요예해프기싫고요관계맺기싫어요아니저런똥파리가내한테사랑고백을해아우불쾌해막이럴때도있지요사랑받는것도골라서받습니다당연합니다어떻게아무사랑이나다받아줍니까어떨때는꼭싫어서가아니라부담스러워서못받겠습니다선생님이발을씻겨준다하는데어떻게받습니까하나님이섬기신다는데그런데그섬김을거부할때요예수님은네가나와상관이없느니라하십니다하나님의사랑을거부하지말고요받으시기바랍니다이땅은하나님의사랑을온몸으로처절할만큼거부하고있는사람들로가득차있습니다마치재수없는똥파리가자기한테사랑고백하는양하나님의사랑을그렇게피해다니는사람으로가득찹니다그러나하나님의섬김을받아들일때에우리가서로를섬길수있게됩니다서로를섬기는일이충만하여서우리교회모두가서로서로상관있는사람이되어가는행복한신앙의여정이되시기를진심으로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주님우리가아무상관없는사람들끼리모여서이렇게함께예배드리며서로를점점더알아가며서로를사랑하며서로상관있는사람이되어가는여정을밟고있습니다주의크신보혈의은혜로인하여서우리가찬양하며감사합니다주님이세상을우리가섬기며세상의섬김을가르쳐주게하여주시고우리가이세상을사랑하며사랑할줄모르는세상의사랑을가르쳐주는전도자들로우리의삶을변화시켜주시옵소서주의영광을주님께올리며주님을우리입술로한없이찬양합니다예수그리스도로기도합니다아멘